비밀 외교문서 속 북한.
비밀 외교문서 속 북한 전영란입니다. 판문점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인 1976년 8월 21일 미국 측이 문제가 됐던 미루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는 폴 번연 작전을 수행하자 당일 북한은 김일성 최고사령관 명의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감 표명을 하는 한편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김일성 최고사령관의 유감 표명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사건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을 담고 있는 외교 문서를 공개합니다.
시그론 디트고시 평양 에젤크렌사스 헤트벤헛 데첸베르 글렌체디킨 따르지 이스코리오 벨폴리티코의 헤이지티넥 얼러쿨라쇼 판문점이
수신 헝가리 외무성 부여 브리제시 외무장관 동지 발신 평양 주재 헝가리 대사관 서보 페렌츠 대사 1976년 12월 9일 문서 등급 급비 문서 제목 판문점 사건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내 상황 판문점 사건 이후 약 2주 동안은 전쟁 준비 상황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내 정치의 일상을 지배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 말처럼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도부가 전쟁과 관련한 국제관계를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이 곧 드러났다. 전쟁 준비 상황에서 원상복귀가 곧바로 시작됐으며 노동신문의 9월 2일자 기사는 이미 경제과업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 준비 시기 동안 중단됐던 기념식 등도 다시 시작됐다. 99절 관련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이자 조선노동당의 정치위원인 김동규가 9월 8일 축사를 했다. 김동규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전쟁 도발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 평화는 단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관용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문서의 앞부분은 판문점 사건 이후 전쟁 준비 태세에 있던 북한이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동규 부주석의 발언 내용을 통해서 북한이 판문점 사건을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서에서는 판문점 사건이 북한의 경제와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판문점 사건이 북한 외교에 미친 영향입니다.
오연 헤이제트벤 민트 머이 어미코로 엘렌식 민덴 꼬라피날 요번 기일레스데 헤이제텟
판문점 사건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인 과잉 대응과 민족주의적 행태들이 외교와 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콜롬보에서 열린 비동맹 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극좌 분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향은 아니었다. 유고슬라비아, 알제리, 자이르, 인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다른 국가들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관계는 냉담해졌다. 일종의 고립 현상이 일어났다. 판문점 사건의 영향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을 둘로 나누는 것과 휴전협정의 수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여러 결과를 가져왔다. 공동경비구역의 제거는 대한민국이 현존해 있으며 경제와 정치의 측면에서 비교적 체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으며 주한미군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도부가 실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부는 정치적으로 반남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외시켰으며 무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경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며 정책에 있어 서로 엇갈릴 것이며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서 판문점 사건 이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비동맹 회의 소속 국가들 중 상당수는 북한을 지지했습니다. 판문점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76년 1월에 작성된 한국의 외교 문서에도 비동맹 회의 구성 국가들 가운데 북한 지지 50%, 남한 지지 20%, 중립 30%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동맹 회의 국가 중 그동안 중립적인 성향을 보였던 인도와 자이르 같은 국가들이 판문점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판문점 사건은 이렇게 외교뿐 아니라 북한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볼때까지 때를 냈 1인 때 마식 얼럽배 때 프로볼리며 어울사 거스트샤기 해제 때
이 외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며 당장 시급한 외화 수백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암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북유럽 국가들과의 공공연한 부정행위로 이어졌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채무는 점점 늘고 있으며 무계획적인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일도 많아졌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소련과 동독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어음 교환 채무가 늘고 있는 점과 수출 의무를 태만히 하는 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측에 언급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도부가 판문점 사건 이후 정당과 대중 조직들, 정부 기관의 동료들을 소집했던가, 글자 그대로 모든 주민들을 내부 경제 과업의 해결을 위해 소집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작년에 16에서 18%의 산업 발전 속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 속도는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같은 급속한 발전 속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극단적인 부채로 이끌었다. 유감스럽게도 개인 우상화는 이러한 문제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은 이미 1973년 1차 5.1 파동의 영향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됐고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5.1 파동의 영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은 판문점 도끼 사건을 일으켰는지 한국군사편찬연구소 김창규 책임연구원의 얘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당시 북한 상황을 보면은 김정일이 1975년 김일성이 후계자로 공식 확정이 되자 권력투쟁이 극에 달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북한은 비동맹국 회의에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공산측 계리안을 제출해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권력투쟁을 잠재우고 북한 주민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극도의 긴장상태가 필요했고 또 외부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은 결국 판문점에서 도끼 마는 사건을 일으키게